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근본으로 하여서 나타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자비라는 말을 불교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불교에서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남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비워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비슷한 말로 자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면서 매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구제하기에 힘쓰고 다른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데 힘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런 자비,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자비, 이런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와 같은 자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런 불교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비와 같은 자비일까? 하나님의 자비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함께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판에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40여일 동안 그렇게 증거판을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동안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고리를 빼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킨, 애굽의 그 종살이로부터 빼내온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3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해버린다 말씀하십니다. 진멸이란 무슨 말이냐면 다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가 누구입니까? 모세를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롭게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얼마나 노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까지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그런 역사도 보았고 계속해서 만나를 공급받았고 메추라기를 공급받았고 물을 공급받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공급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잠깐 모세가 지도자가 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부패하였다. 이들을 진멸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렇지만 그 뜻을 돌이키셨지만 그 죄에 대하여서는 벌을 하셔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벌로 인하여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명을 따라서 3천여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사건이 그 이후에 연결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33장의 말씀을 보니까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1, 2,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시내산을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겠다.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들을 없애고 너희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한 번 그렇게 용서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연결되어져서 너희들은 들어간다. 들어가라.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겠다. 그러나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이렇게 왔고 다른 뭇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백성들 앞에, 다른 민족들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4장 6절 7절 말씀에 34장 1절부터 새로운 두 돌판을 마련해서 다시 올라오라 하시면서 십계명을 다시 주시는데 6절 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멸해 버릴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겠으나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뜻 또한 하나님께서 접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네 명의 왕들에 걸쳐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1장에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라는 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잘 드린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부강하게 유다 백성 전체가 부강하게 그렇게 넉넉하게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중에 교만하여져서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서 지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였던 그런 왕입니다. 우리들이 또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누구입니까?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15년이라는 더 많은 삶을 하나님 앞에 누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그리고 중간에 두 왕이 있지만 이렇게 큰 굉장히 잘 세상 유다 땅을 잘 통치하였던 나라의 왕이 그렇게 활동하던 시기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망해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너희 유다 땅은 지금 부강하여서 잘 살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을 보아라. 저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필망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고 하였더니 멸망하여질 것이고 멸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 남유다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라라고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그때나 지금이라 똑같습니다. 평안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잘 살아가면 네, 하나님은 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게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지금 유다 땅을 향하여서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평안하고 부강하게 살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을 보아라. 그리고 내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한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시피 유다 백성은 유다 땅은 결국 그 길로 갔습니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패망할 것이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야. 각 나라로 흩어질 것이야. 이것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라는 말로 대치가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하나님께서 잠시 넘치는 진노로 인하여서 잠시 가렸으나,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54장 말씀은 바로 앞장에 무슨 장이 있겠습니까? 53장이 있습니다. 5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54장에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53장에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자비, 하나님의 자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디로부터 끝이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끝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절기를 허락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비로,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떤 긍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나를 속량하여 주시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비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자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 자, 우리가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무엇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있었던 자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런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네가 그런 이웃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냥 내가 나만 받으면 돼, 나만 이렇게 끝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흘러가는 통로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흘러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며 전하여주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 많이 알고 더 가슴에 채워서 그것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여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아가는 아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하여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불이 켜지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